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배워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노아에 대해서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노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한 3시간 정도 했나요? 제가 2시간 했나요? 3시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2, 3시간 정도 했죠. 그래서 노아의 그 시대 배경이라든지 이름의 뜻이라든지 또 직업, 또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반대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노아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 같네요. 오늘은 노아가 이제 의의 선포자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그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의로운 자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노아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의 선포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다라는 거, 그 선포 의의 선포자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선포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제 세상에 널리 알리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 선포하다라는 그 뜻은 이제 밖으로 외치고 뭐 소리를 지르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가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아가 우리가 지난번도 계속 살펴봤지만 홍수가 있을 거라고 이미 이제 창세기 6장 초반에 말씀을 하셨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12절, 13절 여기 이후에 이제 노아가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노아가 이제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홍수에 대한 말씀들, 뭐 방주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 한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 약 100년 정도, 대략 100년 정도를 이제 이 방주를 지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이 홍수에 대해서 이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방주만 짓지 않았겠죠. 방주만 뭐 나무 만들고 뭐 땅 가지고 뭐 이렇게 방주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뭐 주변의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했겠죠. 이제 방주를 왜 만드는지, 또 그리고 이제 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여기 보니까 의의 선포자다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마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노아가 한 역사 이제 아담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노아 당시의 인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저도 요번을 좀 그 제가 하다가 계산하다 좀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봤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에 뭐 억 단위가 넘는 아마 엄청난 사람의 수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기하급수로 사람들이 늘어났을 테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약 100년 동안 그 노아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뭔 얘기했겠어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홍수에 대한 심판 얘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계속 아마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예. 당장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노아는 이 당장 하나님께서 언제 비 내려오실 정확하게 날짜도 얘기 안 해주셨으니까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빨리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막 선포를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한 100년 정도 노아가 이 의의 선포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회심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 성경 보니까 몇 명이나 회심됐다 그랬어요? 예. 네. 실제적으로 외부의 인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네. 참 안타깝게도 한 100년 동안 뭐 10일? 10일 정도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뭐 10일 동안 한 사람도 안 믿더라. 그럼 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 한 뭐 1년? 1년 했는데 회심자가 없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작년에 그 이제 12월 30일 날 했잖아요. 1년 동안 성도들 뭐 몇 명이나 왔고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내년엔 좀 더 많이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구령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 10년? 예,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전했는데 한 사람도 못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을까요? 예. 100년 동안 외치는데 노아의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러면 노아가 하던 일을 그만뒀을까요? 예. 한 10년 해보니까 한 사람도 예,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10년 하다 그만뒀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죠. 예,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진 동안 계속 이 외치는 일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100년 동안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안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정배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감사한 일은 100년 동안 외쳐서 사실은 한 사람도 못 건진 것이 아니라 일곱 사람을 건졌어요. 가족 일곱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한 1년 전에서 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1, 2년 하다가 이 일을 그만뒀다면 아마 본인의 가족들도 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족들,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그 아내들,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네, 일곱 명. 여러분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노아가 100년 동안 한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 노아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건지지 못했을 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참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제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저희들도 사실은 우린 쉽게 지금 노아가 100년 동안 뭐 한 사람도 못 건졌대, 기껏해야 가족 7명 구했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10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노아의 이 상실감, 이런 그 참 실망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 일을 쉬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도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 전도지 꼭 나눠줘야 돼요? 예. 뭐 구령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 아 이거 누가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때, 저는 그래서 전도지 나눠줄 때 꼭 이제 그냥 주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도지 한 장 주는 것과 이 말로써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걸 그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저는 전도지가 이게 가다가 버려지는 아니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는데 회심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기껏해야 가족 7명 구했는데, 근데 성경은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의의 선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몇 명이나 건졌느냐, 이거를 우리는 그걸 많이 따지잖아요. 너 복음 전했어? 그럼 몇 명이나 구원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은,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서 1,000명 구했대, 아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노아가 열심히 100년이나 전했는데 건진 사람 한 명도 없어, 기껏해야 가족만 7명 구했어,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노아를 보고 의의 선포자였다.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지 전해서 전도지 열심히 뿌려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10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한 사람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삶을 평가하실 때는 너는 의의 선포자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복음 이제 전도 이렇게 훈련하거나 이런 걸 말할 때 잘 말씀드리는 게, 물론 성경에는 혼들을 건져오는 거, 이것이 정말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값진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봐도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건져질 수도 있고 안 건져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더 효과적으로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건져지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올해 그 작정하기로 했잖아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이 복된 소망교회가 율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이런 나도 좀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갖게, 이게 어떤 그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을 갖고 아 내가 못해도 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좀 나눠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듣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꼭 이런 뭐 토요일날 나와서 이러한 일 안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척들 뭐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지금 다가올 심판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복음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노아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잠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은 좀 그냥 한 가지 그 개역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개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킹제임스 성경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개역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노아는 그 이제 아담으로부터 따져보면 10대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따지면은 10대손이 되는 거거든요. 10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열 번째 사람이면 열 번째 사람이든지 해야지 왜 여덟 번째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그 여덟 번째 사람에 대한 거를 이제 개역 성경은 일곱 식구,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이렇게 해석을 바꿨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을 제가 ASV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헨리 모리스 박사님, 헨리 모리스라는 이제 그 창세기에 대해서 개역 이제 그 강해서를 쓰신 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루시기를 원래 이제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열 번째 사람이 맞는데 왜 여덟 번째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의의 선포자로서는 여덟 번째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곱 번째인가요? 그 이제 에녹이 노아보다 먼저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의의 선포자,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거, 의의 선포를 하나님의 오르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쭉쭉 내려가는데 열 번째로 이제 이 노아가 돼야 되는데 그 위에 에녹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라멕도 이제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선포자로서의 삶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여덟 번째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헨리 모리스 박사님께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개역 성경은 이거를 그냥 일곱 번째 이게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그냥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노아가 의의 선포자였다라는 부분, 요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한 노아에게 처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창세기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8절에 홍수가 있기 전에 먼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있은 이후에 창세기 9장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리죠. 방주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쭉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건져주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홍수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 홍수로 멸하신 다음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홍수로다가 물로다가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 뭔가요? 언약, 언약. 말로 약속하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쌍방이 합의하는 약속인 거잖아요. 쌍방이 합의하는 약속. 그래서 이 이제 그 성경 사전에 이제 보면은 언약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쌍방이 합의하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의 경우처럼 한쪽이 다른 쪽보다 무한히 월등하면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면 그 이제 일반적인 약속이 되는 것인데 어떤 한 대상이 두 약속하는 사람 중에서 한 대상이 더 월등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 약속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이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원래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원래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그 여러분님은 이제 아마 저도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언약의 원래의 뜻은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이제 찾아보거나 뭐 다른 걸 찾아보시면 원래 이 언약의 그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베리스라는 이제 그런 그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저 발음이 히브리 발음 약하니까 그 뜻을 보니까 자르는 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는 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가르는 거, 그러니까 쪼개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란 자체가 뜻이 쪼갠다, 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설명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갖다가 잡아갖고 쪼개잖아요. 쪼개서 다 이렇게 쪼개갖고 그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불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중간에서 나누고, 이게 나눈 것이에요.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이게 언약인 거예요. 쪼개는 거, 이거 하는 게 이게 언약하는 거예요. 예,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가른다는 거, 짐승을 갈라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항상 하시는 우리 박노선 목양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나하고 약속 안 지키면 이꼴 되는 거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하고 내 언약 세울게 이렇게 말하셨을 때 그 언약이 뭘 말하는지를 노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해, 손가락 끼고 약속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짐승 가르듯이 이게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 쪼개지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갤 때 피가 흘려지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주께 제단을 쌓았을 때 노아는 정결한 짐승, 또 모든 정결한 날 짐승 중에서 취해서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이때 이러한 그 짐승을 쪼갤 때 이 짐승들의 피가 흘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는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아벨의 피의 제사를 이제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희생 제물에 근거해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을 가르고 거기에 이제 이 피가 흘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이것을 그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 다시는 홍수로 그러니까 이 물로다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 이제 이 너하고 너의 씨하고 이제 맺은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물로다가 이 세상을 멸하는 일 안 할게. 그러면 불은 어떻게 될까요? 불로는 멸하는 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불로다가 세상을 멸하시는 거잖아요. 물로서는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도 좋고 그러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정부의 형태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창세기 9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대상,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승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의 이 언약의 대상이 노아와 그의 씨, 그의 후손들 다 따지면은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 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나 땅의 모든 것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면 노아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언약은 그냥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이제 언약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노아의 언약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엄밀히 따지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보일 때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이제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 무지개 이 이제 증표 이 증표라고 말한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나중에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증표라는 것이 토큰인데 이제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인. 그래서 요 사인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약의 증표인 이 토큰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이게 먼저 사인이고 마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증표가 그게 언약의 마크가 뭐냐면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지개는 그래서 노아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는 피의 확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이라는 그 뜻 자체가 가르는 것, 피가 흘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피의 허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시내산에서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복주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의 이 모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히브리서 7장 22절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히브리서 7장 22절인지 갈라디아서 4장 24절인지 제가 그걸 안 적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마 히브리서 7장 22절로 알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인간의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사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을 벌주는 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이러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변했느냐? 변했을까요? 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인간이란, 뭐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죠. 그런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다시 한번 심판하실 때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그 노아가 의의 선포자라는 것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정말 이 의의 선포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의의 선포자로서의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참 우둔하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에 참 느린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주님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가는,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